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수요일 SBS 낮 종합 뉴스입니다.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예정대로 사직하고 진료 축소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오는 30일 진료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다음 주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민생 현안과 최상병 특검 등 의제를 두고 신경전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군집 위성 1호기가 오늘 뉴질랜드에서 발사됐습니다. 미국이 미사일과 로켓 등 1조 3천억 원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젯밤 총회를 열고 예정대로 사직하고 진료 축소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순차적으로 사직을 시작하고 오는 30일에는 진료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남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사직을 실행한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교수들이 지난달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도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오는 30일에는 응급, 중증, 입원 환자 진료를 제외한 모든 진료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비대위는 또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위해 필요한 의사수를 추계하는 연구 출판 논문을 공모할 방침입니다. 앞서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도 어젯밤 비공개 총회 후 정부의 정책과 관계없이 내일부터 예정대로 사직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주당 70에서 100시간 근무로 교수들이 한계에 달했다며 병원별로 자율적으로 정해 다음 주 하루 휴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후 주 1회 휴진 여부는 오는 금요일 총회 때 추가 논의합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교수들이 주 1회 휴진하기로 하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를 한다며 의사단체도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고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경북대가 내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를 정부 발표 증원 인원의 50%만 반영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경북대는 어제 학장회의를 열어서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을 기존 110명에서 45명 늘어난 155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대구 경북권인 영남대와 계명대는 정부 증원 인원 그대로 즉 44명이 늘어난 120명으로 모집 인원을 확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준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회담이 다음 주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민생 현안과 최상병 특검 등 의제를 두고 신경전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담을 위한 준비는 물밑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 등이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동을 가졌는데 양측은 날짜를 정하지 못하고 준비 상황을 점검한 뒤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40분 동안 진행된 어제 회동에선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 현안을 가감없이 영수회담 의제로 삼기로 양측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회담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내일 또는 모레 있을 두 번째 실무회동에선 구체적인 의제를 두고 본격적인 조율이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주도권을 쥔 민주당에선 회담 의제로 거론되는 최상병 특검법 논의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반드시 하라. 이게 국민의 뜻입니다.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 통과를 해서 반드시 진상규명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 밖에 국정기조 전환 요구도 의제에 포함된 걸로 알려졌는데 민주당 내에선 9번 행사된 대통령 거부권과 이른바 시행령 통치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 인선 등 인사 관련 제안은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표가 주장한 전 국민 25만 원 지급권도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원금의 규모와 대상, 명칭 등을 놓고 조율이 이뤄질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군집 위성 1호기가 오늘 뉴질랜드에서 발사됐습니다. 앞으로 수년 뒤에는 크기가 작은 여러 위성들이 하루 수차례 한반도 상공을 돌면서 정밀 감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최호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발사는 예정된 시각보다 20여 분 늦었지만 군지위성 1호기는 발사 후 50분 만에 정상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오늘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과의 교신까지 성공하면 본격적인 임무 수행에 나서게 됩니다. 무게 100kg 미만인 군지위성 1호기에는 흑백 1m, 컬러론 4m 크기의 물체를 알아볼 수 있는 광학 카메라가 장착돼 있습니다. 이번 발사 임무의 이름은 아이돌 그룹인 BTS와 같은데 우리말로는 군집의 시작이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5기, 2027년에 추가로 5기를 쏘아올려 모두 11기의 위성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들 위성은 하루에 서너 차례 한반도와 주변 해역의 상공을 돌면서 국가 안보와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정밀 감시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한편 이번 발사에는 우주에서 대형 돛을 펼친 뒤 태양광 입자를 받아 운영되는 미국의 최신 위성 ACS-3도 포함됐습니다. SBS 최호원입니다.
국내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해 발생한 연체율이 2019년 5월 이후 4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발표한 2월 말 기준 연체율은 전달 대비 0.06%포인트 오른 0.51%로 나타났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04포인트 오른 0.42%를, 기업대출 연체율은 0.09%포인트 오른 0.59%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하르키우에 있는 방송용 고층 구조물이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으로 파괴됐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정보 접근을 막기 위한 테러라고 비판했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의 TV타워가 현재 시간 20일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파손됐습니다. 당국은 이로 인해 하르키우와 인근 지역의 디지털 TV 송출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해당 지역의 정보를 제한하려는 러시아의 테러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는 공습을 받은 TV타워에 방공시설이 탑재돼 있었다며 민간시설을 공격했다는 지적을 반박했습니다. 러시아가 임명한 하르키우 주지사는 러시아 언론에 TV타워가 하르키우 사람들을 좀비화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였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달 말부터 하르키우의 에너지 시설을 집중 공습하는 등 이 도시에 대한 공격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러시아군이 동부전선 등에서 주도권을 쥐고 우크라이나군을 압박하고 있다며 물류센터와 서방 무기 저장고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입니다.
미국이 미사일과 로켓 등 1조 3천억 원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기 지원으로 진짜 혜택을 보는 것은 미국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3천억 원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 위해 배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준비 중인 무기는 군용 차량, 대공 미사일, 155mm 포탄, 대전차 미사일 등으로 전해졌습니다. 84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은 이스라엘 지원 등 다른 안보 예산안과 묶여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됐습니다. 미국은 가급적 신속히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영국도 우크라이나에 8,500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에 나섰습니다. 미사일과 장갑차, 탄약과 함께 수량이 공개되지 않은 스톰 쉐도 순항 미사일이 지원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의 진짜 수혜자는 미국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기업연구소 국방 전문가인 맥켄지 이글레는 최근 기고한 글에서 미국이 보유한 군사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빈 창고를 새 장비로 채우면 미군 군사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무기 생산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일단 갖고 있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먼저 보내고 미국에 필요한 무기는 새로 구매해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200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대부분 병력을 서수했던 이스라엘이 넉 달 만에 가자지구 북부에 대한 공습과 폭격을 제기하는 등 전쟁이 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전역에서 몇 주 만에 가장 강력한 수위의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가자지구 북부의 공습과 함께 야포 일제 사격을 실시하고 북부 접경지 도시인 베이트 한운에 대한 탱크 진입도 시도했습니다. 야포 일제 사격을 하고 탱크를 재진입시킨 건 넉 달 만입니다. 하마스도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을 쏘는 등 저항을 이어가며 다시 양측 간 전투가 치열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가자지구 병원에서 발견된 300여 구의 시신과 관련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안매장했다는 게 하마스 측 주장인데 이스라엘군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인권 관련 국제기구는 다수의 시신이 발견된 것이 명백한 만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쪽 라파에 대해 공격을 예고한 가운데 남부 최대 도시 칸 유니스 인근에선 대규모 텐트촌이 조성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 강행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보인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공수처가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재은 국방부 법리관리관을 모레 소환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첫 피의자 소환 조사입니다. 원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수처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오는 26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국방부와 해병대 관련자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수사 착수 8개월 만에 첫 피의자 조사에 나서는 겁니다. 유 관리관은 수사 외압 의혹의 주요 국면마다 등장합니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7월 31일 오후 3시 18분 박정훈 전 단장과 처음 통화하는데 이날은 최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결재했던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 하루 만에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태도를 바꾼 날입니다. 박 전 단장은 유 관리관이 다음 날인 8월 1일에도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다 빼라고 압박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유 관리관은 경찰에 예단을 줄 수 있으니 혐의를 특정하지 말고 이첩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을 뿐이란 입장입니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2일 국방부가 경찰로 넘어간 최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도 등장합니다. 경북경찰청 간부에게 전화해 기록 회수를 논의했고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과도 통화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이 자신은 사건 기록 회수를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유 관리관이 누구의 지시로 기록 회수를 논의한 것인지가 공수처의 핵심 조사 대상입니다. 이시원 비서관은 앞서 당시 유 관리관과 통화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통상적인 업무 범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검찰이 14명의 사망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사고 제일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재방 부실관리의 책임자인 미호 천교 공사 감리단장에게 징역 6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청주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감리단장 A씨에 대해서 이렇게 구형했습니다. A씨는 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서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당시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해서 비탈면을 지나던 시민을 숨지게 한 관련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오늘 청주시 전 도로시설과 공무원 3명을 시설물 안전법 위반 혐의로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15일 새벽 5시 반쯤 청주시 서원구 중림동 소재 삼순환로에서 옆 야산의 산비탈이 집중호우에 무너져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2대가 흙더미에 파묻혔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운전자 한 명이 숨졌고 동승자와 다른 차량 운전자도 다쳤습니다.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낸 20대 무등록 대부업자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대구경찰청은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범죄수익은익규제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채무자 18명에게 1억 8천여만 원을 빌려준 뒤에 연이율 496%라는 이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날씨 전합니다.
조금 더워지는가 싶더니 다시 또 봄비입니다. 현재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지만 내륙 곳곳에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오락가락 더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양이 5에서 10mm로 많은 편은 아니지만 대기가 불안정한 탓에 때때로 천둥번개가 치고 또 심한 곳은 쌀악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일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불 수 있습니다. 날씨는 서늘해졌습니다. 앞으로 낮 최고 기온 서울이 17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7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때이른 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51.71포인트 오른 2674.7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6113억 원 가량을 매도하고 있는 반면 기관은 2744억 원, 외국인은 3274억 원 가량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6.77포인트 오른 862.22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8도, 습도는 60%입니다. 네, SBS 낮종합뉴스 진행의 박광범이었습니다.